사무엘상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현명하게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는 다윗을 자기의 충직한 신하로 여겨서 함께 동역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를 향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본성을 잃어버리고 과도하게 박해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일생 동안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의 여러 일들을 돌봐야 될 왕이 자기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젊은 청년 정치인 다윗을 핍박하는 데에 일생을 걸고 그렇게 살았으니 나라의 모든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나라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울은 더 각박한 마음을,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윗 때문이라 여겨서 다윗을 추격하고 박해하는 일에 날마다 더온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 사울의 마음을 헤아린 다윗이 위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도피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도피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노업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노업 땅이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4km 떨어져 있었고 당시에는 기브온이라는 곳이 사울이 정한 수도였는데 그 기브온에서도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중부의 산간지대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로 갔던 것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다는 것을 보니 이곳에 아마 성소가 세워져서 그동안 실로에 있었던 성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파괴되자 이곳으로 옮겨서 중앙성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중앙성소였다는 성막을 재건한 성소였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 바쳤던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나누어 줘서 먹게 하는데 그 거룩한 떡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늘 바쳐지던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던 떡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중앙성소였다는 것이 분명해지게 되는데 이곳으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는 제사장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해 줄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별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어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 제사장과 상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또는 성소가 있는 곳이니 그곳에 가서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이고 깊이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 제사장의 영적 지도를 받을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피 중에 자신과 자기를와 함께했던 일행들의 먹을 식량이 필요했는데 당시 인근 어디 지역에서도 그의 신변이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로 찾아가면 신변을 보호하고 얼마간의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했을 것이고 광야를 헤매야 될 터인데 그 광야를 헤매야 될 자기 신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무기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이 그렇게 혼자 찾아오는 것을 보고 떨며 영접했다고 해서 굉장히 무서운 마음으로 다윗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가공할 만한 인물은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를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맞이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과 사울 사이가 그렇게 나빠진 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다윗은 왕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왕의 최측근인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난폭한 사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아히멜렉이 혹시 자기에게 좋지 못한 일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공포심으로 다윗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찾아와서 왕이 내게 아주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갑자기 오느라고 먹을 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준비도 못했는데 먹을 것 있으면 좀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좋은 화목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곳에서 진설병,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떡을, 원래는 그 떡이 일주일간 지난 다음에 딱딱하게 마른 상태가 되면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가족들의 식물로 삼았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을 다윗에게 내주면서 이것을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먹도록 조치를 취해 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언급을 하시죠. 율법을 문자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성전에 있었던 진설병을 그 병사들과 나누어 먹은 것을 너희가 성경에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말씀 문자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근본 취지를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근본 취지가 거룩함을 잘 유지하는 것에 있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다윗시대의 역사를 회상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떡을 얻게 된 다윗이 둘째 요구를 하는데 무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른 무기가 없고 당신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져가라면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칼을 가지고 무기를 소지하고 그곳을 떠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짐작해 보건대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전쟁터에서 빼앗았던 이 골리앗의 칼, 또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전쟁의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고 그 칼을 자신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칼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 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장소도 에봇이 있는 곳에 있다라고 보자기에서 있다고 했으니까 가장 거룩한 내밀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은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에 이긴 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그 칼을 기념품으로 하나님께 봉헌해서 성소에 보관하게 하였는데 가장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은 그 칼을 다윗이 다시 가져가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고 또 물질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고 봉헌했던 모든 것들이 위급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또 우리에게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이 그 칼을 사유물로 삼아서 자기 집에 보관해 두었더라면 이 위급한 시기에 그 칼을 어떻게 챙겨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 두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지키는 생명을 보호하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바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떠난 다윗이 점점 사울의 추격에 가까워진 것을 느끼고 몸을 숨기기 위해서 아기스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블레셋의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라 했는데 이 가드는 작은 소 도시이지요.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족장들 방백들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이 지역의 지중해 연안 지역에는 다섯 도시들에게 다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였고 그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은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흔히 쓰던 이름인데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로 상륙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를 찾아가서 몸을 의탁해서 숨기게 되는데, 금방 사람들이 이 사람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자기는 숨어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알아보고서는 이 사람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백성들이 노래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 하고 굉장한 위험 인물이라는 점을 자기 왕에게 말하게 되면서 이 다윗은 더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신분이 탄로나게 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대문짝에 거적거렸다라는 말은 아무 말도 뜻도 안 되는 글을 벽에다가 낙서하듯이 그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기스의 주목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넘기게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을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미친 사람 흉내 내는 것을 그가 보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울이 악귀가 들렸을 때 아주 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잠잠해져서 그 악귀에 들린 사울이 치유받곤 했는데, 그때 아마 미친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하고 사울의 모습을 잘 유념해 보았을 것이고, 위기 때그 모습을 생각해내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위기를 극복해내는 지혜를 보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미친 사람이 되어서 악귀에 들려서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할때 정말 괴로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의 기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적당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험한 꼴을 보고 경험하지 못할 일을 경험하고 해서는 안된 일을 당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시기에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수 있도록,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너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서신다는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면, 어려운 경험, 힘든 경험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활용해 주실 때가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전전하게 됩니다. 성소가 있었던 놋 땅에 가서 도움을 받고, 거기서 떠나 블레셋 사람 땅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숨어들었다가 신변이 탄로나자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이건 정말 비참한 모습이고 처참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자기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바쳤던 그 칼을 가장 위급할 때 돌려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픈 경험을 했던 사울의 그 광적인 모습을 보았던 것이 위급할 때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다음 행선지로 또 행선지를 옮겨 새로운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더큰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처지가 오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내가 바쳤던 칼도 오늘 내게 좋은 선물로 돌아올 수 있고, 내가 했던 아픈 경험도 오히려 내게 유익한 지혜가 될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앞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고,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또 평안한 중심을 가지고 하루를 성실히 잘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